자, 오늘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네, 4절입니다. 네 계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다 찾은 시를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를 만날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이사야서 말씀으로 풍성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짜 좋아하십니까? 공짜? 공짜 참 좋죠. 여러분 혹시 공짜로 얻은 것 중에서 아니면 예상치도 못한 어떤 상품 같은 거에 이렇게 래플 같은 거에 갖고 뽑히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복권을 정말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끔 이제 회사나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뽑아갖고 상품 주는 거 이런 거 할 때 참 뽑혀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뭐 큰 TV도 타갖고 막 이런 거 제가 그때 회사에서 일했을 때도 막 레퍼하면은 마지막 그 연말 이럴 때 보면은 막 상품들 막 타가는데 저는 잘 피해갑니다. 그래도 뭔가 공짜면 좋죠. 또 얼마나 사람들이 공짜 좋아하냐 하면은 도장 10개 받으면 다음 거 공짜로 하나 주는 뭐 이런 카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열심히 스탬프 모으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에 이제 앱으로 하는데 앱. 스타벅스 같은 거 보면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사다 보면 별이 몇 개 이상 되면은 이제 이 음료수를 공짜로 만들어 줍니다. 저는 그때 만약에 되면은 될 때는 제일 비싸게 제일 큰 잔으로 한 잔 마십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 사이에 쓴 돈은 별로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그 공짜 한 잔이 아주 맛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뽑았습니다. 이사야는 남왕국의 대언자로서 이 책은 기원전 약 70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는 북왕국이 넘어간 것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리고 남왕국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특히 메시아에 대한 대언의 말씀, 천년왕국에 대한 대언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 이사야서에서도 2중, 3중의 그러한 이해와 해석이 필요로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과 또한 세계를 향한 그 훗날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미래의 대언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피면 사실 주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혹시 공짜로 주는 스탬프, 뭐 할인 쿠폰 이런 거 모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남이 사준 음식이 더 맛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그럼 오늘 말씀 특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그 스탬프를 모아서 하나의 공짜를 얻기 위해서는 그곳을 자주 가야 합니다. 그렇죠? 거기로 가야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도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정말 누누이 말씀하고 계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라, 그리고 들으라 라는 것은 오늘 말이죠. 1절을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5장 1절. 거기서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공짜로 갖고 가라. 이런 얘기죠. 다 공짜라는 얘기죠.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목마른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돈도 내지 말고 값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정말 훗날 모든 땅이 더욱 비옥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시는 그 훗날에는 무슨 돈을 주고 사는 일이 없겠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비옥하게 이 땅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2절, 3절을 보면 사실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아멘. 2절에서 분명히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내면으로, 즉 나의 혼의 기름지고 살찌우는 것이 중요함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로 오고 말씀을 들을 때 공짜로 얻게 되는 것을 적어도 다섯 가지를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쭉 한번 나열을 해보면 첫 번째 공짜로 소위 얻는 것은 내 내면에 기름진 것, 즉 영양이 충분한 자양분을 얻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목마른 자는 생명수로서, 배고픈 자에게는 생명의 빵으로서 상징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훗날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주님께로 오고 말씀을 들을 때 공짜로 얻는 두 번째 것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라. 주님께로 오고 말씀을 들을 때 공짜로 얻는 세 번째 것은 풍성한 용서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너희는 주를 만날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주님께로 오고 말씀을 들을 때 공짜로 얻는 네 번째 것은 기쁨과 평안입니다. 12절을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이 인도될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그래서 기쁨과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공짜로 얻는 것은 풍성한 생명입니다. 13절을 보면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은매화나무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리니 그것이 주를 위하여 한 이름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적어도 다섯 가지 이상의 공짜이로 주시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 이야기입니까? 주님 앞으로 가고 또 말씀을 듣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지금 나열해드린 다섯 개 중에서 풍성한 용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6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아멘. 저희 기본적인 믿음은 이것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자를 진정 찾으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사실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지금 말씀드린 이 사실이 예전에 갖고 있었던 저희 옛날 질문들을 많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오지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복음이 닿지 않은 곳에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의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복음이 넘쳐난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서 찾는다면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주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들로 찾아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가까이 오셨을 때 그분을 잡습니다. 마틴 루터가 천주교 주교로 있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수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솔직히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주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교였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었던 성경에서 직접적인 구원의 복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이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전 중앙침례교회에서 있을 때 한국에서 한 형제님이 방문하셨는데 그분이 제 1기 공인회계사였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 깊이 들어가서 한국 천주교의 재정을 담당하셨던 분이니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었던 분입니까? 핵심 중에 핵심 멤버였었죠. 그런데 뭔가 채워지지 않고 진리로 접근하지 않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진리를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을 하며 그 프랙티스는 계속 했었던 것이에요. 그러던 중 한 신부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해준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천주교에서 나오게 됐고 그리고 독립침례교회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신부님은 복음을 전한 이후로 후에 파면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이 간증을 하면서 자신이 정말 진정한 진리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후 자기가 성당으로 그렇게 자기가 데리고 갔었던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 그런 사람 그 가족들을 다시 데리고 나오려고 했지만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아버지는 자기들을 그렇게 성당에 데리고 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냐며 이제 아버지를 안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구원의 초청을 거절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하나님을 진정 올바르게 구하고 찾으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며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자신의 죄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져도 듣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6절을 보면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 여기 있다 하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주님은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천국의 소망을 찾고 자신이 죄인임에 힘들어하며 어떤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인지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성경에 의하면 자기 자신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근원은 나의 반응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인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도 내 죄를 비추신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인 것입니다. 순복하는 것도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나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받기 전에 내 손이 닿는 곳에 분명히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분께 손을 뻗치느냐입니다. 마음에서 진정 주님을 찾고자 한다면 정말 솔직히 찾고자 한다면 주님은 가까이 계심을 분명하고 그때 주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느 누구도 훗날 구원받지 않아 지옥에서 눈을 뜨더라도 변명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풍성히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풍성히 무엇을 준다라는 표현을 세상에서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all you can eat 그런 거 보면은 돈 조금 내고 가서 고기 맘대로 먹죠. 풍성히 뭔가를 준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풍성히 용서한다라는 표현은 사실 세상에서 저는 찾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정말 일생에 진정한 용서를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운데 풍성한 용서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 단어가 굉장히 세게 저한테 왔습니다. 풍성한 용서. 이런 거는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약간 가능한 것은 어린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식도 크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용서하신다 말씀하십니다. 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나폴레옹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나폴레옹 황제에게 간절한 청원을 하게 됩니다. 청원이 받아들여져, 그러니까 그 대면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받아들여져서 그 왕 앞에 그 여자는 서게 됩니다. 그녀는 거기서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건져달라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아들은 큰 임무를 맡은 것을 실패하게 되면서 사형에 처해진 상태였습니다. 그에 대해 나폴레옹은 이야기합니다. 공정한 재판과 정의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사형 집행은 감행되어야 한다 하고 말이죠. 그때 그의 어머니는 말합니다. 황제여, 저는 공의를 여쭙지 않습니다. 저는 황제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하고 말이죠. 그 어머니는 다시 울면서 대답합니다. 황제여, 만약 제 아들이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황제의 긍휼과 자비가 제가 요청하는 전부입니다 하고 말이죠. 황제는 그 어머니의 간청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은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긍휼이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죠. 형벌을 면할 자격이 없는데 그 형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 자비이고 긍휼입니다. 그러한 긍휼을 주님은 풍성히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방금 읽은 구절의 앞부분을 보면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조건은 자기 길 혹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회개와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회개란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믿음이란 주님을 바라보아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식한 내가 나를 그 죄에서 돌이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 믿고 받아들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전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회개와 믿음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가 먼저 일어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금 방금 읽은 7절 앞부분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라는 것에서 우리는 회개의 정의를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 돌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버릴 때 그때 주님의 긍휼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뒤에 보면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마음을 돌려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나를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는 것 하나, 주님이 주시는 것 하나, 또 내가 하는 것 하나, 주님이 주시는 것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버릴 때 주님의 긍휼이 작용하기 시작하고 내가 주님께로 갈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감동하시고 긍휼의 마음이 막 올라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으로 만족해야 되냐? 그건 결코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과정을 계속 또한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후 더 많은 회개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더 많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의 회개는 진정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의 회개가 필요 없고 더 이상의 용서가 필요 없다라는 가르침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과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그리스도인이기 위한 시작이지 결코 그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과정을 계속해야 되냐?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풍성한 용서를 누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회개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개는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내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고 구원 후 계속되는 회개는 풍성한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38장 17절을 보면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진정 내 죄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은 풍성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의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지시며 그 죄를 잊으십니다. 정말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는 것을 정말 조금이나마 맛을 보게 해주신다고 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성장하여 커버리면 좀 덜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품 안에 있을 때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맛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용서는 그러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제가 거의 20살 정도 됐었을 때 어떤 일로 제가 아버지께 굉장히 크게 대든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길거리에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막 쳐다보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 장면이 저는 생생합니다. 참 몹쓸 짓을 했던 것이죠. 그 당시 아버지 얼굴이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화를 안 내십니다.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얼굴이 막 실망과 막 빨개지는 막 화가 막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을 갖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0년이 더 넘게 지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부모님이 저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때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음속에 죄송했죠. 계속 갖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랬나? 아예 기억에서 지우신 것 같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것이 참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그렇게 기억이 잘 나지만 사실 어린 자식이 잘못한 것들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가 와서 자기 자식이 와서 용서를 구하면 정말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한 그리스도인 변호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자기 손님들 중에서 6개월 이상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이 빚을 탕감해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결심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이것이 성경 말씀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잘 적어서 변호사님 얼마나 잘 적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Certified Mail로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Certified Mail이 있습니다. 17명의 친합자가 있었는데 며칠 뒤부터 하나씩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온 편지는 열어보지도 않은 채, 왜냐하면 Certified Mail은 받는 자가 사인을 해야지 되고 안 그러면 돌아갑니다. 미국에서. 열어보지도 않은 채 사인도 안 하고 당연히 그래서 되돌려 보내진 것이죠. 일부는 이사를 갔지만 대부분은 편지를 읽고 동의하는 사인을 해서 보내는 대신 아마도 비제재한 독촉장이거나 또 다른 소송권이겠지 생각을 해서 열어보지도 않고 무서워서 받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딱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풍성하게 용서하실 준비를 그냥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높게 놓은 자신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냥 바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사실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구원받았다고 내 생활에 있어서도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정말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해방을 주신 것은 맞지만 그 뒤에는 매일 계속되는 회개와 주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을 풍성한 용서가 있는 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쓴 글이 있습니다. 그가 소년이었을 때 아마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하여서 실수로 키우고 있던 거위 한 마리를 죽이고 맙니다. 그 여동생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이것을 기회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동생이. 오빠, 만약에 나 대신 설거지를 다 하고 내가 해야 할 심부름을 대신하면 엄마에게 이거 이야기 안 할게. 하고 말이죠. 그는 동생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동생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야 되는 것을 다 해야 됐죠. 그래서 이 그 일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며칠 뒤 동생에게 말합니다. 나 이제 우리가 한 약속 지키지 않을 거야. 나 이제 네가 하라는 거 안 해. 동생이 말합니다. 그럼 내가 엄마한테 다 잃어버린다. 오빠 이제 죽을 거야 아마. 오빠가 말합니다. 이제 상관없어. 이미 엄마한테 말했고 엄마가 용서해 주셨어. 하고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바른 분에게 올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보고 더욱 가까운 교제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내 생각을 고정하여 그렇게 주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갖고 가야 할 것은 죄된 나의 진실된 모습일 뿐이고 회개투성이인 나의 모습이고 나의 상한 모습입니다.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나 자신을 주님께 갖고 나가는, 그래서 주님의 풍성한 용서와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